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 계속 등잔불을 켜두라고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내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라. 제사 중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성소의 등잔불을 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휘장 바깥은 성소라 그래가지고 그 성소에는 등잔이 있고 그리고 진설병을 이렇게 놓아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라고 해서 매일 분향하는 그런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 중에 있는 등잔대에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24시간 켜는 것은 아니고 해질 때 제사장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켜고 그리고 해가 뜨면 그 등잔불을 꺼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이 매일매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소 안은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성소 안에는요, 등잔불을 켜놓아도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제사장이 들어갈 때, 물론 이게 성소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창문이 없거든요.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무슨 매일 분향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성소라는 곳이요,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요, 밤에는 어디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밤이고 활동 안 하는 밤이고 더욱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들어가서 사실 거기는 사람이 상시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을 켜도요, 그게 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등잔불을 켜라고, 그리고 그거를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해 질 때 켜고 해 뜰 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사람의 효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쓸모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소 안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쓸모가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켜는 불이 아니고, 그냥 성소 안에는 늘 불이 켜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불을 켜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두운 가운데 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 안에 항상 켜두는 등잔, 밤에만 켜두는 등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가요, 5절부터 9절까지가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2개 떡을 10분지 2 에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인 거죠. 그래서 12덩이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갈아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12덩어리 떡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진설병 떡상 위에 이제 올려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인데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호와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뭐 진설병을 드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보면 8절이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제 새 떡을 만들어 넣으면 이제 물려져 나오는 떡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있었던 떡이에요. 이게요,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엄청나게 딱딱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진설병 위에 있었던 그 마른 떡은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늘 보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성소에 넣고 그리고 물려 나온 떡을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다는 것, 이게 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식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것은 친구가 되는 거고,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떡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을 때, 그리고 물려나온 떡을 제사장이 함께 먹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진 한 가지 사례를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애굽 사람의 아들인 거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벌어져서 진영 중에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를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본문 보면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구절 보시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존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룰 수 없고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죽는 것은 23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다가 죽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샌드위치 같이 중간에 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도 죽는데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반드시 죽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21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통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죽는데 또 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죽어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명예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모독할 수 없듯이 사람의 생명도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죽임당하는 사건 가운데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짐승을 해치거나 아니면 다른 이웃을 조금 다치게 하면 그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복수는 할 수 없다. 이를테면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내가 팔이 부러졌으면 그거대로 복수하는 것까지는 봐주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대를 맞았는데 한 대만 때려야지 두 대를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보복을 막으시고 더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제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 사이에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거야. 이거를 강조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돼. 주님이 지키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인 거죠.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함부로 해칠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자기 명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명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아니었어. 고대 사회에는 사람의 생명 이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애국이나 혹은 무슨 이 가난의 문화 속에서는 사람을 뭐 약탈하거나 인신매매하거나 팔아먹거나 뭐 이게 아주 수월한 일이었거든요. 비일비재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화 속에서 아니야.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네, 하나님의 명예만큼이나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켜야 된다고,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참 평화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함께 언약의 식사를 나누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늘 주목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